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전용기편으로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숙소인 하노이 메리오트 호텔로 향했습니다. 앞서 열차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은 26일 하노이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단독 회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만찬에는 미북 정상회 양측에서 두 명씩 배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통전부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북 두 정상은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다섯 번 이상의 회동을 거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계 방안을 담은 하노이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그리고 북한은 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로 가는 전용기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가고 있다며 매우 생산적인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해군함정 두 척이 25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성명을 통해 미 해군 소속 이지스 구축함 스테츠모 등 두 척이 25일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함대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앞으로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도 항공기 운항과 항해를 통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지난 8개월간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최근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파키스탄 지역 내 테러단체 기지에 대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인도 외교부와 국방부는 26일 인도 공군 전투기가 파키스탄 영토 내 무장만군 자이슈의 무함마드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자이슈의 무함마드가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인도 고위 당국자는 이번 공습으로 기지가 완전히 파괴됐으며 무장 반군 300여 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국민들이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새 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쿠바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784만여 명의 투표자 가운데 86.7%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표는 9%였으며 무효표가 된 비율은 4.5%였습니다. 앞서 쿠바는 24일 전국적으로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인정, 외국인 투자 개방, 인터넷 도입, 총리직 신설, 국가평의회 의장 임기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공산당 일당 독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측통들은 개헌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쿠바가 추진하는 개혁개방 정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25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리마그룹 회의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복원될 때까지 계속해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마두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남미 10개국으로 구성된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임시정부를 지지하며 이날 회의에서는 임시 대통령을 자임한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의장도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드디어 27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립니다. 두 사람의 만남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이 하노이에선 이미 정상회담 몇 주 전부터 이 도시 곳곳에 두 정상의 초상화와 국기가 걸려 환영의 마음을 표현하는가 하면 식당과 상점들은 정상회담 특수를 노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햄버거 가게가 내놓은 정상회담 특선 메뉴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름을 딴 두 개의 햄버거 세트로 이 트럼프 버거는 쇠고기를 주재료 하되 닭고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금발머리를 형상화했고요. 김정은 버거는 이 돼지고기로 만든 햄버거에 김치튀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전 세계 하노이행 항공권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하노이 전체엔 지금 경계령도 강화되면서 현재 하노이에선 축제 분위기와 함께 긴장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초돈을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구름이 조금 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구름 많겠으나 북부 산지는 오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를 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9도, 신의주는 영하 2도에서 7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11도, 함흥은 영하 1도에서 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좀 느슨하게 잡아요. 너무 꽉 치면 오히려 망쳐버릴 수 있어요 라고 노래하는 Hold on Loosely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미국 밴드 38 스페셜의 노래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인도 전투기들이 파키스탄 영내를 공습하면서 갈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맺은 주역이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전격 사임을 발표했고요. 이어서 교황청 서열 3위의 성직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인도 공군 전투기들이 파키스탄을 공습했군요.
네, 인도 공군기들이 26일 새벽 통제선을 넘어 파키스탄에 있는 테러 분자 캠프를 공습했다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이 공습으로 매우 많은 숫자의 테러 분자들이 사망했다고 인도 정부는 주장했는데요. 한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300명가량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습 규모가 상당했군요.
네, 이 프랑스제 미라주 2000 전투기 12대가 20분 동안 1톤에 달하는 폭탄을 파키스탄 테러 캠프에 투하했다고 인도 공군 관계자가 영국신문 가디언에 설명했는데요. 비자이 고칼레 인도 외무장관도 이날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공습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전포고 행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인도 정부는 이번 공습에 감행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공격받을 것을 예방한 조치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에 있는 발라코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자이슈에 무함마드가 앞으로 인도에 대해서 더 많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이 같은 군사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이슈에 무함마드, 최근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경찰 차량 테러 사건을 자행했던 조직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인도령 잠무 카슈미르의 풀와마에서 인도 경찰관들을 태운 버스 차량에 이 테러 공격이 발생해서 약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자이슈에 무함마드가 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공격에 실제로는 배후에 파키스탄 정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의 이번 공습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파키스탄 군은 인도가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통제선을 침범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샤 마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키스탄은 자위권을 갖고 있고 파키스탄 군은 조국을 수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즉각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자, 그런데 파키스탄은 아무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앞서 인도 정부가 꽤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파키스탄 측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인도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상자도 없었고 피해도 없었다고 파키스탄 측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런 식으로 이 피해 규모를 축소했던 일은 드문 일은 아닙니다.
네, 자, 인도와 파키스탄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상당히 깊은 두 나라죠.
네, 원래는 한 나라였지만 지난 1947년에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배에서 독립할 때 서로 분리됐는데요. 이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줄곧 두 나라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공군이 통제선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파키스탄을 공습한 것은 지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양국은 또 동파키스탄 지역을 놓고도 1979년에 전쟁을 벌여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새로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양국 관계 가장 큰 걸림돌인 카슈미르 지역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나눠서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국경인 이 통제선을 기준으로 이 대치 상황이 줄곧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령인 잠무 카슈미르 주는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다수인 지역인데요. 줄곧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편입을 요구하는 반군의 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사임을 발표했군요.
네, 지난 2015년 인도 정부에서 이란 정부에서 이란 핵합의를 주도했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25일 전격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리프 외무장관은 이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무능함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적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임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란 정부는 자리프 외무장관의 사임을 확인했습니까?
네, 이란 관영 매체가 외교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이 사임을 확인했는데요. 아직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측이나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자리프 장관은 서방 세계에서도 꽤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59살인 자리프 장관은 유엔 주재 대사를 지냈고요. 지난 2013년부터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 밑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미국 덴버 대학교에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은 국제통으로 통하는데요. 특히 지난 2015년 역사적인 이란 핵합의를 도출해낸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국제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 하지만 지금은 뭐 사장대의 위기에 처해 있죠.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란 핵합의가 좌초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이란이 지난 2015년에 전격 체결했던 합의인데요.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을 비롯한 핵물질 개발을 중단하고 이 서방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자리프 장관이 최근 이란 강경파들의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란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이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시켰는데요. 이란의 리알화의 가치가 이 때문에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는 등 이란에서 경제 위기 속에 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와 자리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리프 장관이 이렇게 돌연 사임을 밝히면서 로하니 대통령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 로하니 대통령이 자리프 장관의 사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네, 이 최종 결정권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갖고 있는데요. 자리프 장관은 이전에도 사임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를 반려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리프 장관의 사임 의사를 수락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미국 정부는 자리프 장관의 사임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25일 저녁에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폼페오 장관은 자리프의 사임 소식을 들었다고 적으면서 이것이 지켜질지를 앞으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프와 로하니는 부패한 종교적 마피아의 최전선에 있는 인물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어서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이란 정권은 반드시 정상 국가들처럼 행동하고 자국민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란의 최대 적국이죠. 이스라엘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2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리프가 갔다, 좋은 제거다 라면서 자신이 있는 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톨릭 고위 성직자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군요.
네, 호주의 조지 펠 추기경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26일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최고위 참모이자 교황청의 재무원장이었는데요. 외신들은 교황청 내 서열 3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중 있는 고위 성직자의 성범죄가 알려지면서 가톨릭 교회 주변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판결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죠.
네, 펠 추기경이 대주교였던 지난 1996년 호주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미사를 마친 뒤에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13살 성가대 소년 2명에게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 심리가 지난해 12월에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요. 수사 결과와 증거 또 증언 등을 종합 검토한 배심원 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에 나온 판결이 왜 이제야 알려진 겁니까?
네, 지난해 12월 판결 당시에는 보도 금지됐었기 때문입니다. 별도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호주 법원이 이렇게 조치했던 겁니다.
네, 펠 추기경에 대한 별도 사건도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말고도 펠 추기경이 받은 성범죄 혐의가 더 있는데요. 지난 1970년대 수영장에서 벌어진 소년 추행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공소를 중단함에 따라서 이번에 보도 금지가 풀렸던 건데요. 이 보도 금지가 풀린 시점이 또 이 논쟁을 키우는 요소가 됐습니다.
네, 유죄 판결이 알려진 시점이 어떻길래 그렇다는 거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가톨릭 교회 내에 성범죄 단죄 의지를 밝혔던 직후였습니다. 지난 24일 바티칸에서 미성년 성학대 대책을 주제로 전 세계 주교회 의장단 회의가 열렸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린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성직자는 반드시 하느님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교황의 발언 이틀 만에 교황 측근이 성범죄 사건 중심인물로 떠오른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가톨릭 교회의 권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사제들의 성학대와 은폐 사례가 드러났던 가운데 이번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에 새로운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AP통신이 이번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말고도 최근 가톨릭 사제들의 성범죄가 많이 알려졌었다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교황청 주변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지에서도 이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 내부의 성범죄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떠오른 쟁점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이 교회 내 성범자 380명 명단을 얼마 전에 공개했습니다. 이 텍사스 지역 신문의 사진과 함께 신상을 실었는데요. 20여 년 전인 지난 1998년부터 이 교단 내의 교회 4만 7천여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망라한 명단이었습니다.
네, 자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의 성범죄가 문제인데 개신교에서는 또 목사들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목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반 신도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신도들은 어린이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나 봉사자들이었는데요. 이 380명 명단 포함된 사람 중에 220명이 기소됐고 그 가운데 90명은 지금도 복역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피해자가 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자, 다시 가톨릭 교회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펠 호주 추기경은 그럼 어떤 벌을 받습니까?
예, 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판사가 판결을 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판결을 발표하는 선고 공판이 27일인데요. 유죄가 선고되면 최고 징역 50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되는 중입니다. 그런데 펠 추기경이 77살의 고령이라서요. 이 50년형이 나온다면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형편입니다.
네. 자, 펠 추기경과 교황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항소하겠다고 펠 추기경 변호인 측은 밝혔고요. 교황청은 이 사건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황청은 지난해 12월 유죄 판결이 나온 직후에 펠 추기경을 포함한 3명을 추기경 자문단에서 제외시켰는데요. 이 추기경 자문단은 9명으로 구성된 교황의 최측근 자문기구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취소한다는 결의안을 26일 표결 처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부여하는 부품인 범프스탁 사용 금지 조처가 유효하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관련해서 26일 중요한 표결이 연방의회에서 진행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취소하라는 결의안이 연방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의 호아킨 카스트로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인데요. 먼저 하원이 표결하고 여기에서 통과되면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가서 역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자 결의안인 표결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쉽게 통과될 텐데요. 하지만 상원에서는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통과되기 힘든 거죠.
네, 원래는 그런데 이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또 결의안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상원의석이 공화당이 53석에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인데요. 그러니까 이 공화당 쪽에서 4명 이상이 이 찬성표를 던져야지만 결의안이 통과되는 거죠.
자,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걸 취소해야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백악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방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민주당은 비상상황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몰려와서 남부국경의 안보 위기 그리고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국경에 장벽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죠.
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를 우회하겠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연방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으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에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이걸 국경 장벽 건설에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위헌이라고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난다고 민주당은 주장합니다. 원래 예산 편성은 연방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25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전직 고위관리들의 성명이 나왔더군요.
네, 전직 고위관리 안보관리 58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은 멕시코 접경 지역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선포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성명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까?
매들린 올브라이트, 존 케리 전 국무부 장관, 척 헤이글, 리온 파네타 전 국방부 장관, 수잔 라이스, 토마스 피커링 전 유엔 대사 등입니다. 명단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공화당 쪽 인사들의 이름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명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근거가 없는 조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와 국경 장벽 건설을 정당화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건데요. 또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국방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전용하면 국가 안보에 오히려 해를 줄 것이라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전용될 예산은 국방부 예산 그리고 재무부 예산인데요. 이 국방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이 성명은 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이 뚫려 있어서 미국 내 범죄와 마약 반입이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불법 월경자 수가 지난 4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마약은 대부분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몰래 들어온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의 성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남부 국경에 위기가 있고 지금 세우고 있는 장벽 없이는 국경 보안이 없다고 썼습니다. 또 26일 이 연방의회가 표결하게 될 결의안을 염두에 둔 듯한 말도 나왔는데요. 훌륭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결의안에 반대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위스콘신 주가 남부 국경에 보낸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토니 에베스 주지사가 25일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의 근거가 없어서 위스콘신 주 방위군이 남부 국경에 계속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위스콘신 주 방위군은 몇 명이나 국경에 가 있습니까?
112명입니다. 이 공화당 소속이었던 스콧 워커 전 주지사의 명령으로 지난해 6월에 애리조나 국경에 파견됐습니다.
네, 자, 주 방위군을 철수하는 지역이 위스콘신이 처음은 아니죠?
네, 이번에 세 번째 주입니다.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주가 이미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요. 주 방위군을 철수하라고 명령한 주지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죠. 자, 이른바 범프스탑과 관련해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군요.
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서 25일에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범프스탑을 금지한 연방정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 범프스탑을 두고 그간 미국에서 참 논란이 많았죠.
맞습니다. 이 범프스탑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반자동 소총에 이렇게 달면은 자동 연사가 가능해지는 그런 부품인데요. 반자동 소총은 점사, 그러니까 이 한 발씩만 쏠 수가 있는데 이 범프스탁을 반자동 소총에 달게 되면 완전한 이 자동 소총처럼 총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원래 미국에서는 이 연사 기능이 있는 자동 소총 판매를 금지하고 있죠.
네. 이 연방 법으로는 민간인들은 이 자동 소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범프스탁의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진 않았는데요. 관련 규제에 있어서 하나의 구멍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범프스탁이 다시 규제 대상이 된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2017년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이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는데 이 반자동 소총에 범프스탁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프스탁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결국 2018년 12월에 연방 법무부가 범프스탁을 금지하는 연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발표 시점부터 90일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3월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25일에 나온 법원 판결은 법무부 규정에 대한 소송 결과였던 모양이군요.
맞습니다. 이 총기 정책 연합 등 몇몇 이 총기 권리 옹호 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 소송을 낸 원고 측은 연방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 해당 규정을 마련했고 특히 이 매튜 위더커 법무장관 대행, 당시 법무장관 대행이 이런 규정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연방 법무부 산하 주류 마약화기 단속국 ATF가 범프스탁이 자동소총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다시 해석할 권한이 있고 적절한 행정 절차를 거쳐 해당 규정을 마련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전에 ATF는 범프스탁에 대해서 모호한 정의를 내렸다고 비판받은 일이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원고 측이 휘터커 대행의 권한을 문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네, 휘터커 대행이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장관 대행이어서 이를 발표할 권한이 없다는 건데요. 법원은 이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럼 관련 소송이 이 재판으로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제 원고가 항소하면 2심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다른 이 소송들도 이 별개의 소송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미시간주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오는 3월에 또 1차 공판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국립공원이죠. 이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100번째 생일을 맞았다고요?
네. 2월 26일로 그랜드 캐니언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00주년이 됐습니다. 바로 1919년 이날 연방의회가 그랜드 캐니언을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던 건데요. 당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강력히 법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좀 특별한 날인데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뭐 2월 26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1년 내내 행사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의 장관을 보여주는 전시회, 음악회, 또 이 지역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의 전통문화 시연,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에 관한 연극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랜드 캐니언이 윌슨 대통령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과 그랜드 캐니언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사람이 바로 티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03년에 이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방문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도 그랜드 캐니언에 대적할 곳이 없다. 개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왜 루스벨트 대통령 때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겁니까?
네.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을 안 한 건 아닌데 이 연방의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8년에 이 그랜드 캐니언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했는데요. 이 국가기념물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그랜드 캐니언 보호 노력이 루스벨트 대통령 때 이미 시작이 됐던 건데 자,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 세계 어디에도 대적할 곳이 없다고 한 이 그랜드 캐니언 어떤 곳이길래 그런 겁니까?
네,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꼽히는 곳인데요. 뭐 그랜드 캐니언, 웅장한 협곡, 이 큰 협곡이라는 뜻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강줄기를 따라서 만들어진 큰 협곡입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 중심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은 장장 길이가 450km에 달하고 일부 구간은 너비가 30km, 또 깊이가 1km에 이릅니다.
네, 그렇게 큰 협곡이라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4천만 년 전에 콜로라도강이 이 지역을 지나면서 주변의 바위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20억 년에 걸친 지구의 지각활동, 침식작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황금색, 이 녹색 등이 어우러진 단층이 감탄사를 자아내는데요. 197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또 많은 사람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해 500만 명 이상이 매년 그랜드 캐니언을 찾아오는데요. 뭐 그랜드 캐니언을 배경으로 해서 단순히 기념사진만 살짝 촬영하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콜로라도 강을 따라가는 이 급류타기도 매우 인기고요. 절벽을 따라 걷거나 당나귀를 타고 협곡 아래까지 내려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러려면 몇 시간씩 걸리는데요.
네.
아름답지만 또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 한국인 유학생이 이 그랜드 캐니언 절벽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랜드 캐니언이 그럼 언제 처음 발견됐습니까?
뭐 3000년 전부터 미국의 인디언들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뭐 호피, 나바호 등 여러 인디언 부족이 최소한 뭐 70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69년에 이 존 웨슬리 파월이란 사람이 그랜드 캐니언을 탐험하고 기록으로 남기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자, 올해가 100주년인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개발이 제한되고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이 보존하게 됩니다. 이 내무부사나 연방국립공원관리국이 관할하는데요. 1872년에 이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옐로스톤을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60개에 달하는 국립공원이 미국에서 지정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트리오의 노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아직도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라며 흥을 돋우는 다다다 들어보시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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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you do and what you don't Aha What you will and what you won't Aha What you can and what you can't Aha This is what you got to know Love you though it didn't show If you dismiss, do you mis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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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da da.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1857년 3월 제임스 부케넌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북부는 노예가 합법인 노예주에 대한 간섭을 즉시 중단하고 새로 편입되는 준주의 노예제도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드레드 스코트는 미주리주에서 군의관에게 팔린 흑인 노예였습니다.
저는 노예제를 금지하는 주에서 살았으니 법적으로 분명히 자유인이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미주리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발 연방 대법원에서 제가 노예인지 자유인인지 정당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드레드 스코트가 항소하자 그의 주인인 군의관은 과연 국회가 준주에서 노예제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미주리 타협안이 합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1856년 12월 연방 대법원은 드레드 스코트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이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신중히 검토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흑인은 미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드레드 스코트는 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청원할 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드레드 스코트 사건은 준주에서 노예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론은 미뤄둔 채 이렇게 판결이 내려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9명의 대법관 가운데 2명은 이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북부 출신인 이 두 명의 대법관은 드레드 스코트에 대한 결정은 준주가 노예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결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내자 다른 대법관 7명도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7명의 대법관 가운데 5명은 남부 출신이었고요. 2명은 북부 출신이었습니다. 남부 출신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카트는 제임스 부캐넌의 친구였습니다. 제임스 부캐넌은 카튼 대법관에게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릴 건지 묻는 편지를 썼고요. 카튼 대법관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곧 내려질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 당선자께 한 가지 도움을 청할 게 있는데 북부 출신 대법관 중 한 명이 남부 출신의 5명에게 합세하도록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북부 출신 대법관 한 명이 합세한다면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대통령 당선자께서 직접 펜실베니아주 출신의 로버트 그라이어 판사에게 편지를 한 통 써주시지요.
제임스 부캐넌은 드레드 스코트 사건에 대해 강력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미국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임스 부캐넌은 카튼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그라이어 대법관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고요. 대통령 당선자의 편지를 받은 그라이어 대법관은 남부 출신 5명의 대법관의 의견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헌법은 준주에서 노예 제도에 대한 권한을 하원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려고 했습니다.
드레드 스코트 사건은 제임스 부캐넌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직전에 일어났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부캐넌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예 제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고 취임식에서는 노예 문제는 준주의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는 연설을 했습니다.
1857년 3월 대법원은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이 백악관에 들어온 지 이틀 뒤 드디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사당의 작은 방에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대법원장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정부관리들과 신문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반에 걸쳐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자유를 요구하는 원고 드레드 스코트의 항고를 기각합니다. 첫째, 원고 드레드 스코트는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 헌법은 백인에 한해서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원고는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사건 심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원고 드레드 스코트는 현재 원고가 살고 있는 미주리법에 근거해 판결받아야 합니다. 미주리법은 자유준주에서 잠시 살았던 노예에 대해서는 자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노예 신분입니다.
이어서 대법원장은 스코트가 살았던 자유준주에 대한 답변을 세 번째 이유로 들었습니다.
원고 드레드 스코트가 살았던 자유준주들은 미주리 타협안에 의해 준주가 됐습니다. 이 타협안은 의회에서 1820년에 통과시킨 법률로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준주의 북부 노예들에게 적용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준주가 새로 탄생할 경우 노예 제도 문제는 의회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의회는 어떤 지역이 정식으로 주로 승격될 때까지만 준주를 지배할 권한이 있을 뿐이지 새로운 준주를 폐쇄하고 말고 할 권한은 없습니다. 메인주 주민이 자기 말을 소유하고 또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조지아주 주민은 자기 노예를 소유하고 또 노예와 함께 준주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는 의회가 다른 재산들보다 유독 노예에 대해 더 큰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의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권한은 재산 소유주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방어해줘야 한다는 것뿐입니다. 준주에서 노예제를 허용하지 않는 건 노예를 소유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리 타협안은 비헌법적이고 의회는 준주의 노예제에 대해 판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의회는 새로운 통치령에서 노예제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남부인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제임스 부캐넌 대통령은 북부든 남부든 대법원의 판결을 노예 문제에 대한 최종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미국을 더욱 분열시켰습니다.
캔사스 통치령에서는 노예를 찬성하는 정착민들과 반대하는 정착민들 사이에 갈등이 더 깊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새로운 업무나 취미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쉬워지죠. 이렇게 능숙해지는 것, 익숙한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Know the ropes. Rope 하면 밧줄이라는 뜻인데요. Ropes는 어떤 일을 하는 요령을 뜻합니다. Learn the ropes 하면 요령을 배우다. Know the ropes 하면 요령을 알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I've lived here for 10 years, so I know the ropes. 나는 여기서 10년 살아서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I've never been to France, but my friend knows the ropes. 나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내 친구는 잘 알아. Once you learn the ropes, the job is really easy.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업무가 정말 쉬워. Once you learn the ropes to chess, it's a really fun game. 체스는 노하우를 알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ve lived here for 10 years, so I know the ropes. 나는 여기서 10년 살아서 이곳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I've never been to France, but my friend knows the ropes. 나는 프랑스를 가본 적이 없지만 내 친구는 잘 알아. Once you learn the ropes, the job is really easy. 일단 요령을 터득하면 업무가 정말 쉬워. Once you learn the ropes to chess, it's a really fun game. 체스는 노하우를 배우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야. 오늘은 Know the Rope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전해드리며 전 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